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의심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이나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를 의심으로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번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나의 실수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의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러한 의심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오늘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답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 그래서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의심이 단순히 의심으로 끝나면 또안 됩니다. 의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해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심으로 출발하면 도착하는 목적지는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심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길에 갈수 있고, 우리는 의심에서 출발해서 불신의 길에 또한 갈수 있습니다. 의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의심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이야기 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몸소 가르치시며 전파하는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11장부터 12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과 12장의 구조는 거절, 초청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한 반대에 반응하는 자들을 또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수 있을 것입니다. 11장 말씀의 전체 구성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1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부당한 시대상이 16에서 19절, 그리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1에서 15절까지 내용만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의심이 1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전도여행 보내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하기를 마치시고 예수님 자신도 있는 곳을 떠나 가버나움의 여러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전지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제자들 통하여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식은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귀까지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3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라고 옳은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갑자기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을 당황하게 한 것은 그의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불충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황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정말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당황한 거예요. 여기서 오실 그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요한 역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같은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멀리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멀리 또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초림과 재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인 구분을, 간격의 구분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단번에 오셔서 모든 걸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는 정복이 되고 모든 불의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 다스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재림 때, 완전히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성취될 일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전해 듣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은 여전히 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왔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가 끝나기는커녕 로마 제국이 정복되기는커녕 압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한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소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는데 지금 요한은 그 대가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로 출생부터 남달랐던 그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요한이 지금 어두운 감옥에 있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 맞으신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이것은 요한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그 얘기를 준비했던 요한, 그 요한이 지금 자신이 소개한 그분에 대한 의심으로 요한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그분이신가? 아니면 또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한가? 다른 인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그 다른 인은 누구인가? 지금 요한은 이런 궁금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미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이미 또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하는 것을 두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것 역시 신앙이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습니다를 외치며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뭘 말하는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 질문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기 위해 가지는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대답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래 맞다 나다 아니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면 쉬울 텐데 예수님은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포장을 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사야 35장 5에서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박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되 그냥 자신의 주장대로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대답을 하고 계신 걸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셨기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절름 바리가 걷게 되며 죽은 자가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들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왜요? 요한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리 소개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듣고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순히 그렇다, 내가 오실 그이다 라는 대답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그는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내가 어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서 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앞에 뿅 나타나시거나 귀로 들려주시거나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100% 증가할 것 같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확 자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확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뭐 넘어진다 혹은 실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기까지 와서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우리의 정체성이 7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혼란을 잡아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번이나 더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특별한 장소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이 있던 것을 광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왜 광야에 갔느냐는 말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역을 준비했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척박한 광야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가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갈릴리 지역은요, 실제로 갈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과 갈대를 같이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까지 나갔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을까요? 수트를 입고 광야로 갈까요? 뭐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곳은 편한 옷을 입고 가겠죠. 갈 때는 광야에 있지만 굳이 광야까지 나가서 볼만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볼만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실 때 의미한 것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저 옷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자신을 사치하면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정의를 지키고 자신의 안락과 평안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아첨하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고 나중에 결국에는 목까지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 이상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삶이었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사람 없을 것입니다. 형편없고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삶이었죠.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고요. 비를 보지 못했던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으며 모세는 땅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큰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했던 특별한 이유는요. 그가 큰 사람이란 이유는 그가 감당했던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위임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10절 말씀 앞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이것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을 가리켜 자기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11절에서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지극한 찬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군중들이 요한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인상을 바꾸어 줬다는 것이죠. 당시 군중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잘못을 책망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10에서 15절에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물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데 성공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는 데 성공을 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또한 몰랐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은 부활하실 걸 몰랐다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실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세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요, 천국의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공격당한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포켓몬빵 아시나요? 포켓몬빵 아실 거예요. 네, 포켓몬 아시죠? 2006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포켓몬빵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빵에는요, 빵이 맛있기도 하지만 빵에는 특별한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띠부실이라는 스티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요, 151개의 넘버가 있대요. 151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번호가 이게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 두 개 샀다 하면은 같은 번호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빵은요,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한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빵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띠뿌실 넘버를 다 모을 수도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포켓몬빵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니까 부모들이 편의점 앞에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편의점 앞에서 이걸 사기 위해서. 왜냐, 자식이 자녀가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줄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못 사면, 우리가 요즘 자주 이용하는 중고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놔요. 빵을 사서 두 배 가까이, 뭐 세 배 가까이 해서 올려놔요. 그런데도 이 빵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빵을 어떤 마트에서 줄 서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쪽으로 다 몰리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싹쓸이 하겠죠. 여러분, 백화점에서 만약에 바겐세일을 한다 칩시다. 같은 예로 든다면 명품이 반값으로 나왔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픈런을 하겠죠. 열리기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겠죠. 텐트 치고 기다리다가 열리자마자 뛰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침노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의 보물창고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싹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에서 15절에 보니까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하여 예언하는 일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전에 오리라고 한 이가 바로 엘리야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엘리야로서 온 후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문이 활짝 지금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초청하십니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쟁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려있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는 비판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향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불신에 도전하여 담대하게 우리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고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내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